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해 15 저작권 2024 브루스 월트케 브루스 월트키 와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뒤하여 브루스 월트키입니다. 15회기 청원 시편 시편 51편입니다. 본문에 접근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아버지, 빌과 성경적 훈련, 로빈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투자한 것과 그것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의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보상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노력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교화될 학생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말씀과 그 모든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기쁨, 곧 당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될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괜찮은. 우리는 시편 51편에 있는데 이것이 제가 시편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또 가장 유명한 시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과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고백한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편 중 하나입니다. 청원 시편이기도 합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청원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번역하면 시편 51.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나의 죄과를 도말하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판결은 옳으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의로우시다. 진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실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유일하게 자궁 속의 나이브이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당신께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트시트텀과 톨럭의 두 단어로 병에 담긴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으스러뜨린 뼈들이 기뻐하게 하라. 내 죄에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여,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내 입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내가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희생이여, 오 하나님, 그것은 본문이 변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일 수도 있고 약간의 철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희생은 상한 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온을 평안케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온전한 번제보다 의로운 제사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음악 감독을 위해 황소를 재단에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편으로 직접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184페이지에서 시작하여 시편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첨자 다윗의 시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휴스턴 교수의 저서인 중세로마 성무엘 도서에서 크리스마스와 사순절을 제외하고 매 수도원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 시편을 낭송했다는 짐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세기 동안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찾는 일이 매일 7번씩 반복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더 미시리, 비참함,로서 유대 전통에서는 제의 수요일에 선택되었습니다. 속죄일에는 순양 나팔로 적절하게 불려졌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시편과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하단에는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거기에 적는 것은 이 구절이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위첨자에는 밧세바에 대한 죄가 있는데 열정의 죄가 있습니다. 열정의 죄가 있고 계산된 냉혹한 살인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순간의 정욕이었고 그의 정욕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살해 사건은 2주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냉철하게 계산된 살인이다. 그의 시도는 밧세바의 걸음걸이를 은폐하고 간음으로 아이를 낳게 하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남편 우리아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햇사람인 그녀의 남편은 또 이방인이고 매우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개종하여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남편은 다윗이 칭송하는 30대 용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상위 30위 안에 드는 엄청난 전사입니다. 그는 암몬 외곽에서 요압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입니다. 그 사람은 집에 있으면 안 됐어요. 내 생각에 그는 군대와 함께 밖에 있었어야 했는데 집에 있고 어쨌든 집에 머물렀고 그게 그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밧세바로부터 그의 간음 때문에 그녀가 그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은폐가 필요하며 마치 우리 아에게 남편이 있고 아이를 낳은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 나빠로 사자를 보냈고 사자가 그곳에 도착하는 데는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4일입니다. 그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또 4일, 8일이 남았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아내와 함께 재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기간은 2에서 3일이 넘습니다. 충실한 사람인 우리아는 전쟁 중에도 전투 중에도 기뻐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술에 취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도덕성과 헌신은 너무 확고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해도 자신의 인격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8일에 2에서 3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요압에게 그를 성벽 바로 앞에 세운 다음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거기에 있고 그는 확실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전쟁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폐, 완전한 은폐입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아주 사악합니다. 그래서 이 은폐하에 마치 전쟁의 우연인 것처럼 전쟁 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된 살인이다. 모압, 요압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가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은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고 화살이 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아를 성읍과 성벽 앞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없었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대리인은 다윗이고 칼은 암몬 자손의 칼이다. 그것은 냉철하게 계산된 계획적인 살인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유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최고 장교 중 한 명인 훌륭한 사람을 살해한 열정의 죄이자 정말 냉철하게 계획된 살인입니다. 최악의 부분은 그가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그에게 와서 이 일을 한다고 비난할 때 그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했을 뿐입니다. 184페이지 하단에 몇 가지 구절을 제시했지만 그 구절은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즉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9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면 죄의 두 부분인 간음과 살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9는 데이비드가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당신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더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두 가지 법, 즉 살인에 관한 법은 민수기 35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한 조항은 신명기 22장 12절이다.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유일한 두 가지 법칙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6절에서 그가 범하고 있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이런 의미에서 철제 물체는 검입니다. 그는 저명한 사람의 대리인을 통해 그 일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계명을 어겼으므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는 신명기 22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간음한 자와 음녀가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과 22절입니다. 기억나나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그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과 밧세바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는 맙소사, 그녀가 나한테 그렇게 하게 했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처럼 모두가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빌 클린턴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왕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거주하고 있고 그의 궁전이 언덕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왕궁 아래 우물지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는 무엇입니까? 이는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며 밧세바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데이비드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법을 읽을 때 법을 기본 역사의 일부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던져진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방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창녀 라합을 살려준 것은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토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모든 이야기. 그것은 살인에 대한 사형과 간음에 대한 사형이라는 이 두 계명과 관련하여 읽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는 그것들이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토라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즉, 구제불능이다. 그가 한 일에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즉, 그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넥스텔리어니즈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글쎄요,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우리아에게 생명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는 죽었어. 그는 바세바에게 순결함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는 바세바에게 순수함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 비록 그가 내가 배상과 회복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는 용서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185쪽에 있는 당신의 메모에 나열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간음이든 살인이든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둘째,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세 번째 항목이 필요합니다. 즉, 여기에 셋째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자비를 받는다는 점을 추가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언 28장 13절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미리 보지 않아두면 좋겠다. 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느니라. 그리고 이 시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고백합니다. 그는 완전히 깨끗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 피를 바라보고 용서를 받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넷째, 그는 포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건한 회개를 통해 완전한 용서를 얻습니다. 사실, 용서하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라 불리는 솔로몬이 간음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모든 죄보다 컸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죄가 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해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누군가의 눈을 찔렀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친 사람은 여전히 장님이 될 것이다. 여전히 역사적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에는 아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정의의 신이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죽음 대신에 아기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다. 나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 마이크. 몇 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였나요? 페이. 그녀는 자본 연쇄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이곳 텍사스에서 19명을 살해했습니다. 칼라 페이. 그렇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고백했고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TV에서 그것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았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부시 주지사가 그녀를 사면했어야 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데이비드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국가도 그와 같은 여자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끔찍했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의 요점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시편에 표현된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변화되고 변형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녀를 인터뷰하고 그녀의 회개 고백이 정당하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가 말한 대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것이 그녀의 겸손의 일부였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은혜입니다. 아,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어린 양을 빼앗은 부자의 비유와 그 모든 잘못된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에게서 양을 빼앗은 부자에 관한 비유에서 다윗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에게서 참 다윗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실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이선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시든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했던 일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다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구원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통해 나에게 언약의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경건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첨자 중 일부입니다. 그는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훔쳤습니다. 그는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하루에 13번씩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에 잘못된 일이 행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저는 그것의 상업적인 측면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방정식에서 복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상을 할 수 없으나 배상이 가능하다면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법에 따르면 당신에게 양이나 소, 황소 등이 있다면 내가 당신의 양을 훔쳤다면 배상금은 양 두 마리를 당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강탈하려고 했으니 이제는 강탈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양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을 갚아야 하므로 양 두 마리를 너희에게 돌려준다. 엄격한 정의입니다. 자, 내가 당신의 양을 훔쳐먹어서 그것을 먹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내 잘못을 덮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네 마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배상입니다. 그러니 배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형이 4배나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로마의 협력자로서 세리로서 요구한 것에서 나온 율법의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양과 염소였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일종의 자산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려면 특정한 지능이 필요합니다. 정말 놀랐던 점은 신명기 22장에 집 지붕 주위에 난간을 놓아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집 지붕 주위에 난간을 놓는 것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집 지붕 주위에 난간을 놓아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아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글쎄, 이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의 지붕은 평평했고 사람들은 집 지붕 위에 있었고 아이들은 떨어져서 불구가 되거나 죽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비를 막기 위해 가파른 지붕을 가지고 있고 눈이 계속 지붕에서 떨어지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난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거기에 난간을 놓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놀랐다. 9살 난 아이는 즉시 나에게 거의 이 말은 우리 차에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 구체적인 것에서 이웃을 보호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동차 브레이크의 새로운 구체적인 것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원칙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만일 그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거나 내 생명을 보호하는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면 잘못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지능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타고난 지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대 법칙 뒤에 숨은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칙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배경 자료를 갖고 시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는 시편 3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 당신의 번역본을 손에 갖거나 성경 번역본 181페이지를 손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배운 모티프의 비추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 하나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A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서론적 청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범법을 도말해 주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즉, 그냥 지워버리라는 뜻입니다. 뭐야? 그냥 깨끗이 씻어서 닦아내면 돼,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는 것과 함께. 그런 다음 서두의 청원과 연설 후에 우리는 이제 그의 죄에 대한 탄식인 애도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내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대적하여 당신에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3절부터 6절까지에서 그의 명백한 죄와 그의 본성, 즉 죄성에 대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도입니다. 3에서 6까지의 죄에 대한 탄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명령으로 간구를 시작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옵소서, 내 안에 창조하시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우리는 서문청원을 통해 두 구절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3절, 4절, 5절, 6절의 네 구절의 애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7절부터 12절까지 여섯 구절의 청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소이고 때로는 소개 청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그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고 내 입이 당신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명령으로 간구를 시작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옵소서, 내 안에 창조하시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시편의 찬양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청원실을 모티브로 기본 구조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멋진 꽃을 쪼개면서 슬쩍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부분을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나는 제안한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원서나 주소로는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시편을 편집할 것이다. 주소가 오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엘로힘 시편이라 부르는 것의 어느 시점에서 편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중 42편부터 83편까지 야훼, 여호와, 나는 존재하는 자보다 엘로힘을 더 선호하는 시편이 42편 있습니다. 시편 편집 강의를 들을 때 보여드릴 통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책의 다른 모든 섹션에서는 42권부터 72권까지의 두 권이 두 권입니다. 그런 다음 세 권, 73대 83권에서는 우선순위가 엘로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토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책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압니다. 흥미롭게도 시편은 42편이고 시편 42편으로 시작됩니다. 숫자 42는 조기 사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죽음, 조기 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두운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가 소년들에게 곰을 부를 때 소년은 몇 명입니까? 42.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아달랴의 자손을 죽였을 때 죽임을 당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42. 42는 죽음,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계속하기 위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엘로힘 시편의 일부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초월성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자, I am, 보다 신, 가드를 선호하고 창조자, 크리에이터를 우선시한 일부 편집자가 있었습니다. 독특해요. 아무튼 그 주소입니다. 난 당신이 여기 매달려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내 책임은 내 텍스트에 정직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일이야. 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가 이 서문청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죄에 대한 어휘를 다 쓰지 않고 세 가지 원어를 사용합니다. 보세요. 그는 1절에서 범법, 2A절에서 불법, 이 비절에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를 뜻하는 모든 단어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를 뜻하는 그리스어인데 비리 거기에 있나요? 응, 여기 정정해줘. 아나미아, 에너미어, 는 법이 없고, 기준이 없고, 기준 없이 생활하거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어에서는 모든 단어에 표준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다른 그림과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절 끝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표준을 의미하며 여러분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놓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로 번역된 기본 의미는 관역을 놓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범법이라는 단어는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표준적인 범법을 사용하는 노선을 생각한다면 이는 반역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반란의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했습니다. 불의라는 단어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벗어나거나 비틀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원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원입니다. 어원을 얼마나 많이 입력할 수 있는지가 유용할 수 있지만 그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악에는 죄책감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모두 표준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는 그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위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틀었다. 그가 말할 때 이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당신에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리한 신학자들은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가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출애굽기 34.6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전달 가능한 속성, 즉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에서 직접 나온 세 단어입니다. 1절 상반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그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다섯 단어 중 세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자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시며 은혜를 받아야 할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틀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뭔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짓는 성향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는 다윗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윗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심을 갖고 있어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랑으로 충성하며 주의 언약을 지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머클레런이 말했듯이 죄의 깊은 구덩이에 서서 그는 올려다봅니다. 그것은 깊은 우물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독선의 한낮 햇빛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별들을 봅니다. 그는 죄의 깊은 구덩이에 서서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을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격려하는 바는 만약 해골이 우리 옷장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구멍 깊은 곳에 있으면 저 위에 있는 은혜의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말, 은혜에 대한 말입니다. 정말 신이군요. 셋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외에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하나는 용서를 위한 법의 이야기고, 지우고, 그냥 깨끗이 닦아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용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54가지나 있습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그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바다 밑바닥에 묻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숨긴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슬레이트에서 지워보세요.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잘못이 깨끗해집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용서하고 제거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더 이상 그의 시야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점은 그가 법적인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전례적인 정화도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불결하다고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는 더러운 옷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는 운문으로 나를 씻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강에 던져넣고 계속해서 밟아서 나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나의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가 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문 청원입니다. 비록 그가 고린도전서 6장과 같이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가지고 있었고 너희가 간음하고 부도덕하고 동성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폴은 당신이 그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께 향기로운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씻어줍니다. 정말 훌륭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이 시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고백을 포함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그의 애도를 봅니다. 우선, 그는 자신이 지은 명백한 죄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명백한 죄악 행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범법을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가 개인 대명사 I, my, my, me에 대해 어떻게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나는 유죄입니다. 신이시여,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범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계속 생각나고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네요.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나에게서 가져가세요. 그것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만을 향하여 죄를 짓고 당신 눈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판결은 옳았고 심판하실 때에는 의로우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당신에게만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죄에 대한 말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것을 말하는 느슨한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제가 뉴욕시 반대편 저지시티 거리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멘트 보도였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 있었고 여섯 가족이 사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외에는 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손 터치 축구를 할 것입니다. 수시로 긁어내곤 합니다. 한 번은 자동차 펜더에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린 적도 있습니다. 엄마, 우리가 길거리에서 놀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을 차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글쎄, 어느 날 나는 그 유혹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공을 잘 던졌다. 나에게는 절대 좋은 부츠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찾고 공이 2층에 있는 이웃집 창문을 통해 바로 날아갔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멍드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나요? 내 어머니인가? 아니면 이웃인가? 나는 어머니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그녀의 기준이었다. 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고 내가 얻은 약간의 돈으로 그 창문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어머니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 중풍병자를 집으로 보내 예수님 앞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러자 예리한 신학자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서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에마오 모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들은 그것을 그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신에 대한 주장으로 보았습니다. 내 생각에 그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도벨이 그를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의 친구였던 사람들도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께만 죄를 짓고 당신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판결은 옳으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가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명백한 죄의 행위를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아이디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집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도덕적 무능함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 본성 자체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상태에 있고 태중에서는 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내 기본 성격이에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모순은 그가 글쎄,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 넣었어야 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태 속에서도 신실함을 원하셨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인간 본성의 모순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가 있지만 내 안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투쟁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는 내가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한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가 있고 더 잘합니다. 이제 이 네 줄의 탄식과 그의 명백한 죄 행위와 그의 도덕적 무능함을 고백한 후에 이제 그의 여섯 줄의 청원이 나옵니다. 처음 세 가지는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명백한 죄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그의 도덕적 발기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능하게 해줄 새로운 정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노골적인 행동으로 이를 뒤집는다. 이제 그는 클렌징을 시작합니다. 전반부에는 용서를 구한 뒤 정화를 구했다. 이제 그는 클렌징을 시작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소 임시적입니다. 우슬초는 털이 많은 식물이었는데 그것을 피와 물에 담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체를 발견하고 죽음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에게 가면 그가 피와 물을 뿌릴 것입니다. 그 상징적 행위로 당신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부정한 것을 보고 사망 앞에 있으면 그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기 위한 의도였느니라. 당신은 이 삶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물과 피를 여러분에게 발랐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피와 물을 그분의 옆구리에서 우리 삶에 가져가면 우리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내 생각엔 데이빗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사망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나를 생명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 우슬초를 사용하는 또 다른 경우는 당신이 나병 환자이고 부정해졌다가 고침을 받고 다시 뿌려지면 다른 것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데이비드가 여기서는 약간 임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생명의 영역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그는 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주장됩니다. 우슬초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환희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명사입니다. 그러나 우슬초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우슬초를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비유적인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이제 그것은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 표현이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감정 상태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비유적인 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단어의 병치에 의한 것입니다.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는 뭔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넣어야 하고 채워야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네이선의 말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고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의 간결함에 뛰어들어 나에게 용서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10살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제가 아는 것은 그분의 기도를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보내주시기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기쁨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짓밟은 뼈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전체 존재를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그의 정신, 나의 전체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악이 도말되는 일이 되었느니라.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교차인지를 봅니다. 그는 얼룩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탁과 클렌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청원의 완전한 정교화를 위해 여기에 와서 정결케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소서이는 또 다른 비유니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7절로 돌아가서 2절과 일치하는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9절은 지웁니다. 이는 1절로 돌아가서 지웁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청원서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소개 청원서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부에 왔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모순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무능력을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그것은 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절 세트의 10절, 11절, 12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모든 구절은 그 영을 언급합니다. 10. 새 영, 변함없는 영이 되라. 11. 성령. 12. 의지하는 정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그에게 힘을 줄 변화된 영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순수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사 내가 굳건한 영을 갖게 하시고 나의 부패를 극복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인내하게 하소서. 둘째,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는 왕이시니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소서. 성령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능하게 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시자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내세요. 제가 계속해서 당신의 성령과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게 하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영을 주소서. 그러므로 나는 깨끗한 마음, 성령이 충만한 마음, 변함없는 영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값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그런 영으로 나 자신을 자원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무력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의 찬양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나오는 길은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길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여,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리고 여기에 찬양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노래할 것이다. 당신의 의는 구원을 포함한 어지러운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빗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어지러운 상황을 회복할 때 의로움은 구원과 거의 동일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양의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두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의 말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데이비드는 지금은 우리가 임신한 아내, 죽은 남편과 함께 큰 식사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큰 파티를 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당신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제물은 상한 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희생은 그의 상한 정신입니다. 그는 희생 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글을 읽습니다. 그는 희생 시스템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끌로 클렌징하는 것에 대해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편의 형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시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찬양 섹션에 있다는 것과 이 찬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소원이 나오며 그는 왕국 전체가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나아갑니다. 이제 왕이 돌아오면 시온에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번제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의인의 번제를 기뻐하시며 수송아지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리고 왕이 오르면 왕국도 옳게 되고 왕이 옳기 때문에 왕국은 다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 범위가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수석 음악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옳고 깨끗해지고 용서를 받으면 왕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뒤하여 브루스 올트키입니다. 15회기 청원 시편 시편 51편입니다.